네, 사도행전은 1장부터 쭉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 신약교회의 첫 출발 장면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묘사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신약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약교회도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교회, 저희가 교회 그러면 교회의 정의를 내리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 모은 회중,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빼어내어 불러 모은 회중을 교회라고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중이니까 절대로 교회는 무슨 건물이라든지 조직보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회중이라는 거죠. 근데 구약교회도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아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저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시고 저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시내산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메시아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자가 오신다. 모세라고 하는 저들의 영도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저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도 못하고 모세가 떠나면서 내가 떠나면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결국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그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 교회의 기대입니다. 저들은 오신 메시아를 예배하고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신약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신약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더 이상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선포하는 교회가 신약공동체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될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증거를 쭉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2장에도 설교를 하고 3장에도 설교를 하는데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공생애로 그 유대 땅과 갈릴리 땅을 오가실 때 그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화살표죠. 화살표, 이정표, 일로 가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적은 이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이 가르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이 중요한 거죠.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왕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도 하죠. 예수님은 무고하지만 고난을 당했다. 고난당하신 무고한 종이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중심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고통당하시는 메시아로 오셔서 백성들을 대속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무덤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마지막 때가 됐는데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텐데 우리가 불러야 될 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걸 이제 선포한 거죠. 이 교회가 처음 태동되는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11명의 사도가 그 중에 있었고요. 그들이 한 명을 더하죠. 12명, 마띠아를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이탈됐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왜 구태여 12명을 채워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이해했던 거죠. 구약의 교회가 야곱의 열두 아들을 열두 지파의 대표로 해서 시작된 것처럼 신약교회는 12명의 사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공동체적인 교회로서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12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내가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거할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보내겠다. 거기에 그분들이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들이 예배드렸던 그 첫 번째 예배 장소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유력한 분이 가지고 있었던 한 공간이죠. 다락방이라고 써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다락방이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적어도 120명이 함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장소였죠. 예배당, 그들의 최초의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태동됐느냐? 교회가 태동된 것은 성령께서 교회에 부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 제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좀 빨리빨리 약간 복습 정도로 얘기를 하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특징은 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오순절의 성령이 교회의 공동체에 보편적으로 부어졌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셨다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높임을 받았다. 예수께서. 바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가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죠. 자, 2장 33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시고 그 영광 중에 계시다는 증명으로 성령님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강림하셨다. 또 하나는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시고 마음껏 임재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정말로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고 정말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았고 정말로 성도들은 거룩하다 일컫는 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로부터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하나 성령 강림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곳에서부터 불러 모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성령 강림 사건에 벌어진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불의 혀같이, 여기 중요한 건 혀라고 말씀드렸죠. 소통하는 혀의 모습으로, 그러나 불이 마치 이렇게 막 혀가 여러 개 있듯이 모든 사람들 위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벌어진 사건은 그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구체적인 언어입니다. 수많은 언어들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소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오늘날 이야기하는 방언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오늘날 좀 약간 뭐 황홀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단 엑스테릭 어러렌스로 해서의 방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방언은 하나의 심판의 사인일 수가 있다. 왜? 그 방언은 감추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뭐 해석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 사도는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다. 예언은 말씀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하나의 비슷한 소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그러한 방언의 의미는 언어의 의미로서 소통의 의미가 아니라 불통의 의미란 말이죠. 거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역사는 전혀 다른 거죠. 이 방언은 불통도 아니요, 심판도 아니죠. 이 방언은 뭐죠? 소통이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원래 마음에 익숙한 언어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어찌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바벨탑 사건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사람들을 나눴던 그러한 심판이 이제는 회복으로 나눠졌던 언어로 불통되었던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의미가 이해되는 소통의 장면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죄사함의 약속에 대해서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부르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영적 추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순절 날의 어떤 한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3천 명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게 추수죠. 영적 추수.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세 개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두 번째 큰 절기가 오순절이죠. 칠칠절, 오순절. 오순절은 뭐죠? 추수절이거든요. 추수.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장막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추수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영적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게 의미가 다 통해요.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추수를 위하여 성령 강림 사건이 가져온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들과 딸, 남녀, 젊은이와 어르신들, 노인들, 노소 구분 없이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계층의 어떤 약자의 계층인 종들, 남종과 여종에게 똑같이 부어주셨다. 저들이 다 남녀, 노소, 귀천 따질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시는 그래서 이러한 증거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것. 이때부터 성령 강림 상황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선교적 폭발적인 이 확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까지 온 거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사도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종말이 온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 추수의 때가 됐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왔다. 베드로 사도가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이 말세다. 어떤 파괴적인 의미로서의 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주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 마지막 때가 열려졌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서론이에요. 이거 노트하는 분들은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네, 나중에 우리 지금 노트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니까 장로님 통해서 받으세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지금 다 했어요. 야, 이거 완전히 뭐 신학 클래스도 아니고 왜 오늘 이렇게 딱딱하게 가는지. 근데 사도행전이 너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앞부분이.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모습과 오순절 사건에 대한 이해 여기서부터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자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나머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회심으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회심, conversion이죠. Large scale conversion.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심령의 변화를 얻는 변화를 받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오늘날도 교회에 이어져요. 이런 특별한 부흥기에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좀 더 large scale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회심 한 사람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수고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은 회심되는 사건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듣고 37절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너무 구체적인 표현이죠. 그 말, 말씀이 임할 때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 영어 성경에는 cut to the heart. 마치 칼을 심장에 확 들이댄 것처럼 심장이 찔려졌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잖아요.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 양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운, 더 예리한 칼로 성령님께서 심령을 찌를 때 어떻게 찌르냐? 말씀과 동반해서 심령을 찌른다.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없으면 설명이 없고 해석이 없잖아요. 그건 그냥 하나의 힘일 뿐이에요. 무력이에요. 무력만 가지고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고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 가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성령과 함께 간다는 증명이 뭐냐.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나는 안 만들어도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무시무시한 경고 하나 드릴게요. 말씀이 선포될 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동반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옥토밭이 되는,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돼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결실하는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암만 들어도 튕겨나가잖아요. 그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Hardening.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심령을 더 굳어지게 했다. 바로의 마음이 할든됐다. 말씀을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동반될 때 내가 이해가 되고 마음이 열리고 심령의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듣고 또 두어서 그냥 딱지가 붙은 것처럼 할든돼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래서 나태해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설교 들으면서 그냥 정신줄 놓고 졸아서는 안 돼요. 위험해. 너무 위험한 거야. 심령이 어떻게 되려고.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그냥 설교를 재미로 듣지 마세요. 그냥 인터넷 항상 켜놓고 설교를 재미로, 어, 재밌는 얘기, 어, 얘와 하나 재밌는 얘기 들어가서 건졌네. 그런 식으로 듣지 마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경청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존중해야 돼. 그래서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말씀의 검으로 심령이 찔려졌어. 저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양면성이 있다는 걸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부분 요걸 보고선 좀 마음에 새롭게 깨닫고 좀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 뭐냐면 증거의 역사라고 항상 생각했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은 각기 언어로 말하게 해주시는 증거의 역사였다. 근데 알고 보니까 증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마음을 회심시키는 역사도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회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두 가지예요. 말씀이 강하게 증거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수술되는 이 두 가지 역사가 같이 일어났어요. 이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소리냐? 마음속에 중요한 가치관이나 그들의 삶의 방향이나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바뀌는 소리라는 거죠. 어찌할꼬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막 심령에 바뀌어지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았던 방식으로 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이 우리 앞에 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럼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38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과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으라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죄를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그냥 이렇게 우리 몸에 붙어있는 뭐 이렇게 때 같은 게 죄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우리 몸에 무슨 이런 좀 먼지가 묻어있는데 그게 죄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씻느냐. 물로 이렇게 샤워하듯이 씻는다. 근데 죄는 그렇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는 힘이에요. 파워예요. 권세예요. 죄는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에요. 죄는 우리의 뒤틀어짐이에요. 죄는 상당히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씻어가지고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된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함. 그러니까 죄악된 상태에서부터 획기적인 변화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쾌락과 돈을 사랑함과 부모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온갖 자기중심적인 각각 잘못된 것들로 뒤틀어져 있어. 순리대로 가지 않고 역리로 가고 계속해서 뒤틀어대는 이러한 이 시대, 마치 홍수가 나서 온갖 집안 잡동사니들이 다 시뻘건 물로 막 흘러내려가듯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패역한 세대, 막 죄악된 물이 막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 둥둥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죄의 씻음, 거기서부터 건져냄을 받아라.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라.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생명이 있어야죠. 연어가 둥둥 떠내려가는 건 죽었기 때문이죠. 연어는 살아있기 때문에 역류하죠. 나는 살았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죠.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패턴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죄 사함을 받으라. 어떻게 받느냐? 죄 사함은 뭐냐? 여기 보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죄 사함을 받는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회개와 세례. 근데 회개와 세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세례는 외형적인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아. 세례가 뭐죠? 세례가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성령에 거듭난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회개는 뭐죠? 돌아서는 겁니다. 사실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니까 이걸 딱 떨어져서 얘기할 수가 없어. 죄로부터 돌아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세례는 우리 평생 딱 한 번 받아요. 세례는 두 번 안 줘요. 우리는 재침례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세례를 좀 잘못 받았다고 또 주고 그렇게 안 해요. 세례는 딱 한 번 받아요. 근데 그 한 번 받은 세례를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불러일으켜요. 왜?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계속해야 돼. 반복적인 회개를 통하여 한 번에 받은 세례의 의미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네? 마치 결혼 식은 세례와 같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회개와 같아요. 결혼 식은 했는데 재밌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건 또 뭐예요? 세례는 받았는데 회개는 안 하면 그건 뭐예요? 회개는 했는데 세례를 안 받으면 그건 또 뭐예요? 둘이 사랑은 가는데 결혼을 안 했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돼.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공적으로 외형적인 사인을 받아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근데요,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니까 세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번에 좀 새롭게 본 거예요. 어떤 분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거는 안수래, 안수. 왜냐하면 안수를 해야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어떤 분 한 분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안수하는 분이 계셨어요. 안수. 근데 저는 보니까 안수보다 더 중요한 게 세례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모멘텀이 생길 때마다 회심과 회심의 거기에 같이 연결되는 세례 주는 사건이 꼭 나와요. 중요한 문이 열릴 때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회심.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 굉장히 광범위한 회심. 그때 세례 사건이 나요. 에디오피아로 가는 내시를 만나죠. 아프리카의 문이 열리는 장면에서 세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 로마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의 회심과 그 가정에 온 식구가 함께 받았던 세례.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바울 사도의 회심과 아나니아를 통한 세례.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바울이 유럽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 마게도니아 땅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가정과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받는 세례. 세례를 줬다는 말, 물세례를 줬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물세례는 의미가 없다 그래.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냥 뭔가 이렇게 죄를 돌이키는 회개라면, 세례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정한 회심을 의미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제 오늘 메시지가 마쳐요. 그럼 그 회심이 무엇으로의 회심이냐 이거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산다. 근데 그 새로운 생명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회심은 이 현세에 물들어 있었던 세대가 현세 지금 우리가 현세 몸 닦고 있잖아요. 어차피 근데 이 현세의 가치와 현세의 어떤 쾌락과 현세의 낙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추구하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문화, 이러한 현세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 종말적 삶으로 새로운 세대의 뉴 라이프로 변화되는 회심이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요. 이게 구체적이야 아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현세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사실상 내세에 대해서는 말만 할 뿐이지 거기에 가치관에 전혀 동화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다. 그러면 편안한 것만 따지겠죠? 그리고 교회가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그냥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볼까? 내가 잘 사는 거 좀 이렇게 아나운서하고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드러나 보이고 그런 거 가시면 된다. 그거는 세속적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세속적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종말적 교회예요. 종말적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해하려면 그걸 이해해야 돼요. 3천여 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들이 올인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그의 영 성령을 부으셨다. 성도의 부활의 시대도 열릴 것이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 금방 온다. 종말이 문 앞에 와 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작점에 들어갔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문턱을 넘었다. 예, 종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목적이 완성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세죠. 내세. 오는 세대. 현 세대, 오는 세대. 근데 이 신학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현 세대에 아직 발을 담그고 있지만 내세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내세가 여기 와 있다. 이걸 발견한 거야.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나의 삶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기에 아직도 몸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내세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거 굉장해요. 그 나머지 내용을 보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3천여 명의 성도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매일 놀고 먹은 것밖에 안 나와요. 여기 보면. 이상해. 이랬단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매일 떡을 떼고 매일 교제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재산 소유 다 팔아버리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속에 뭐가 지금 해프닝하는 거죠? 이게? 예?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봐라 기독교가 지향하는 것은 공산주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분배, 디스트리뷰션, 일 안 해도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종말적 라이프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제가 드릴 테니까 너무 빨리 설득되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여기에 이렇게 분배로 이렇게 집약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일하지 않으려고든 먹지도 말라. 맞아요? 틀려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갔을 때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장막 끼우면서 삽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도 같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현세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이 있어요. 삶이 있어. 근데 왜 이런 장면이 여기 나오느냐? 왜 이런 공동체가 나오느냐? 과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지금 오순절 때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오순절 때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미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각 곳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 자기의 소산의 11조를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그거를 직접 물건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면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오순절 공동체 또는 유월절 공동체 또는 장막절 공동체로 자기네 가져온 10분의 1 그 모든 소산을 다 팔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같이 놀아요. 그게 특별한 시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또 3장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오순절 공동체의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페스티벌의 연속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1년에 세 번씩 그걸 하라 그랬냐면은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 세 번씩 내게 와서 너희의 삶의 종말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경험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연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필요 따라 나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면 바나바가 그런 일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나오지만 그들이 돈을 이 재산을 처분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들은요 부활에 올인한 거예요. 이들은 종말이 왔다고 믿은 거예요. 이미 집이 다 문턱에 와 있어. 그러니까 현세를 살아가는 여정으로서의 여행자의 삶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들어온 거예요. 굉장한 자유함이죠.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얼마나 이 종말적 이 다가옴이 강하게 느껴졌는지, 오늘날 우리가 그런 urgency를 너무 놓쳐버렸다는 데서 문제가 큰 거예요, 사실은. 현세에 동화되고 내세적 소망에 대해서 또는 이미 내세가 오늘날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생각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올인하고 있다면 이거가 우리에게 좀 챌린지가 돼야 되겠죠. 이분들은요 지금 여정 다 끝나고 집에 다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비교적 좀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저는 가방을 한 번도 풀질 않아요. 그냥 항상 가방이 거기 있어요. 그 가방이.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마음에 이렇게 결심은 뭐냐면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가방 체크인을 안 해. 항상 여행하면서 가방은 캐리언이에요. 한 달을 가도 캐리언, 5일을 가도 캐리언, 가방 사이즈도 항상 똑같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똑같은 가방 들고 다녀. 근데 그 가방 안에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여행을 할 때. 예를 들면 콜게이트 트러블 사이즈 투스페이스트 요만한 튜브 있잖아요. 몇 개씩 가지고 다녀요. 여행 가는 곳마다 맛이 다른 치약을 쓰는 게 어떨 때는 좀 싫어요. 뭐 인삼 치약 이런 거 싫어요, 별로. 그래서 똑같은 치약 그 트러블 사이즈를 몇 개를 이제 넣어가지고 다녀요.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좀 좋은 호텔에 혹시 가게 되면 치약을 더 달라 그래가지고 받아서 또 넣어요.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걸 주잖아요, 요만한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은 커피 가른 거. 뭐 이런 것도 좀 넣어가지고 다니고. 왜냐하면 필수니까.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이제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컵라면. 컵라면, 조그만 거.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볶은 고추장 튜브에 들어있는 거, 조그만 거. 그런 가지고 다니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방 안에 넣어놓고 다닙니다. 근데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행을 막 시작하는 중이잖아요. 막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어. 그러면 그걸 얼마나 아끼겠어요, 제가. 근데 여행이 다 끝났어요, 이제. 내일 집에 가요.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해.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야, 이 컵라면 내가 2주 동안 들고 다녔는데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이것도 너 먹어라. 야, 이 치약 이것도 몇 개나 가져. 응? 이거 고추장 너도 가져. 다 줍니다. 왜? 집에 가면 많으니까. 집에 가면 되니까. 종말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행 중에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집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간다는 이 생각에 막 마음이 조여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 몇 가지. 그러나 그것도 집착해. 그러나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도로 회심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I'm almost home. I'm almost home. 그러니까 그동안의 애착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씩 둘씩 손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적 삶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날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종말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기독교는 시작이 됐어요. 기독교는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뭔지 몰라도 좀 이렇게 맥이 빠져요. 김 나간 콜라 같아. 근데 이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뭐 그런다고 돌아가지나요?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로 역사적인 어떤 포인트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죽음을 문 앞에 두고 언제 내가 주님이 부를지 모른다.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집에도 안 묶이겠다. 이런 세상의 모든 가치에 묶이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초대교회 성대들의 종말적 의식. 근데 오늘날 그게 아니라 그냥 현세적 의식. 안주하고픈 마음.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도 불행하더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딴 데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까? 지금은 우린 절기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오순절도 아니고 뭐 유월절도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물론 주일은 그냥 모여서 우리가 하루 좀 먹기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이렇게 다 세상 어떤 이런 일반적인 일들을 내려놓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일해야 되죠. 일해야 돼요. 브리스길 아굴라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세를 살아가지만 내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좀 달라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 뭐가 남을 건지를 안단 말이에요. 제가 송구영신예배 때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천이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포착하는 라이프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냥 잠깐만 그냥 리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내게 오늘 또 하루를 주셨구나. 2018년 첫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많은 분들이 아파요, 지금. 감기 들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구나. 우리에게 이런 좋은 공동체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멋있는 삶. 샤워도 좀 하고. 단정하게 하고 멋도 좀 부리고 근데 그게 세상적, 세속적 멋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마음 제발 예수 믿는다고 찌질하게 살지 말고 무슨 얘기야? 나는 지금 금식 중 머리 기름기 쭉쭉 흐르고 눈화장 눈물 자국으로 촥 이러면서 주여 그럴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흠모하게 하세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단정해. 베드로 사도가 그러죠. 아웃사이더에게 단정하게 살아라.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아내하고 좀 더 젊었을 때 이쁘게 찍었던 사진을 하나 딱 비춰줄까 했는데 포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시험 받을까 봐. 그런 모습으로. 아이, 놀라워요. 올해가 저희 결혼 30주년이에요. 하나도 안 놀라신. 겨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최선을 다해라. 너의 삶이 주위 사람들에게 아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배를 불리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마음을 더 두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결론입니다. 진짜 결론. 종말적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비중인데요. 가치, 우리의 삶의 중력, 우리의 삶의 무게감, 그래비티가 어디서부터 나를 끌어당기는가? 현세가 나를 끌어당기는가? 아니면 종말이 나를 끌어당기는가? 우리의 이 중력의 센터가 Center of Gravitation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에 위의 것을 바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종말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머릿속에 항상 이 point of reference, 모든 생각의 중심으로 잡고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히 기쁘게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좀 하세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는 세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거 정말 맨날 선교지도 가봐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가세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세요. 저도 그렇게 노력해 볼게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안주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의 집착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인생 종말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좀 자리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초대교회의 종말의식을 회복하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